오늘 교회 온 것 같지 않죠? 저 때문에. 부산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저 때문에 그 신앙적인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다고 그런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근데 하지만 뭐 그 머리 스타일이 무슨 문제겠어요? 머리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문제지, 그렇죠? 머릿속에 그 마요네즈나 그 담아다니면 안 되지. 그 머리 안에 뭐가 그 하나님 때문에 뭔가 바른 게 좀 들어가 있어야겠죠. 아니 뭐 그렇다고 해서 내 머릿속에 뭐 제대로 된 게 들어가 있다는 그런 뜻은 꼭 아니고, 아무튼 그래요. 만나게 돼서 반갑고,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저는 조금 제법 좀 심각한 얘기를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어요. 이 8장,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어떤 그 기독교의 핵심 교리에 여러분이 지적으로 동의한다는 거, 그거 아닙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 삼위일체 교리 같은 거 좀 난해하죠? 여러분이 그 삼위일체 교리, 그거를 받아들인다고 해서 여러분이 크리스천이 되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삼위일체 교리 같은 거를 이렇게 지성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이 연합하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하고 한 소사이티, 커뮤니티를 이뤄서 영원히 서로 사랑하신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기독교의 기본 교리에 동의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크리스천 된 것은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여러분이 개선되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크리스천이냐?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제 머리 같은 그런 헤어스타일을 하신 분들이 부산에는 많이 계셔요. 부산에는 굉장히 그쪽 B로 시작하는 그 종교가 센데, 거기도 보면 아주 정말 그 도덕적이고 품성이 고매한 분들이 많아요. 우리보다 훨씬 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기준도 높고 또 그런 삶을 진짜로 아주 줄기차게 그리고 정말 용맹정진 끝까지 막 밀어붙이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이 되느냐, 윤리적으로 조금 더 우리가 나은 사람이 되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도 아니고 그런 대답도 아니에요. 문제 해결? 예수 믿고 문제 해결하는 거? 여러분, 아니 요가만 해보세요. 요가. 아 이거 다이어트 같은 거. 그런 거 하면 어때요? 여기 하시는 분 안 계셔요? 저희 교회에는 청년 한 사람이 요가를 하던데 그거 해도 되냐고 물어보길래 아무튼 열심히 해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청년에게 나도 좀 요가를 할 줄 알아요. 이렇게 손가락 꼬는 거 뭐 이러는 거 이렇게 이런 거 코에다 이렇게 손 넣어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제가 셀카를 찍어서 보내주면서 예, 내가 개발한 요가 동작 제2장 뭐 몇 이렇게 제가 보내주곤 하는데 여러분 요가만 해도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요? 여러분 살만 빼도 뭔가 자기 삶이 개선되고 자기가 어떤 문제가 풀리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고요? 상담받아도 그런 일이 생겨요. 우울증 약만 먹어도 고쳐져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독교 어떤 핵심 중심 교리에 동의한다든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우리가 개선되는 사람이 된다든지 혹은 우리 인생에 당면한 문제가 풀린다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요게 예수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하기에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핵심적으로 무엇인가? 예수 믿는 것의 가장 중심이 무엇인가? 양보할 수 없고 더 이상 다른 말로 바꿀 수 없는 중심이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무엇 같습니까? 저는 오늘 그 대답을 로마서 8장 15절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자식과 아버지의 관계로 들어가는 것, 이게 예수 믿는 핵심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하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허락해 주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보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베푸시는 아버지로서의 모든 관심과 개입과 사랑과 그의 은택을 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예수 믿는 것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알아보게 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부르는 것, 그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택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그와 이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는 것. 이게 예수 믿는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우리 전도해보잖아요. 선교 나가잖아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하나님 못 믿을까요? 하나님 느껴지지 않으니까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감이 안 나니까 못 믿는 거예요. 온 우주를 지으시고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것을 자기 뜻대로 이끌어 나가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심판하실 그 하나님을 왜 못 믿는가? 왜? 느껴지지 않으니까 못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아볼 수 없으니까 못 믿는 건데 우리에게는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차원이 열리고 그런 새로운 지평이 우리에게 열렸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것의 핵심입니다. 오늘 이 핵심을 놓치고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시면서 아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 좋은 일이죠. 도덕적으로 개선되는 거, 그 좋은 일이에요. 기독교 교리를 잘 알고 그 교리가 가지고 있는 의미대로 살아가는 그것도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짱 꽝입니다. 황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우리의 부친으로서 알아볼 수 있고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 그 다른 어떤 말로 애들로서 설명할 수 없는 그 독특한 관계에 들어가는 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거 이게 예수 믿는 핵심인데 혹시 이 자리에 오셔서 아직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 분들 계시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을 양자 양녀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분 앞에 똑바로 열렬하게 격정적으로 반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과 자식 부모 관계에 부모 자식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과 우리를 부모 자식으로 이어주는 것은 성령 아니면 안 됩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신앙 증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제자 훈련을 받고 액티비티를 많이 해도 하나님과 절대로 아버지, 아들딸 관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관계를 만들어 내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 받고자 하시죠? 성령님을 알고자 하시죠? 성령님께서 이런 관계를 만들어주시는 유일한 에이전트라고 말씀드리니까 여러분 이분이 정말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는 그 대상이 되고 싶으시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성령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 성령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게 하시는 그 일에 여러분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궁금합니까? 500원.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 성령께서 우리를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이 말씀에 나오는 15절 말씀에 나오는 또 다른 한 영에 관해서 잠깐 생각을 해야 됩니다.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이 우리를 양자로 만들어주시는 영은 성령님이신데 그건 우리가 알겠는데 여기 그러면 종의 영은 무엇입니까? 악령입니까? 마귀입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성령과 양자의 영이, 양자의 영, 곧 성령과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대조가 되고 있기는 해도 이 종의 영, 무섭게 만드는 종의 영이 이게 악령이나 무슨 마귀나 이런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종의 영은 사실은 우리가 이런 배경을 조금 이해하면 금방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이나 고대 그레코로만 시대에는 종과 자녀들이 전부 한 집안에 살았습니다. 한 집에서 종하고 자녀들이 같이 자라납니다. 그래서 그 종 중에서 좀 똑똑한 아이들이 스쿨메스터라 그래가지고 이 종의 주인의 자녀들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주인의 아들들보다 자녀들보다 훨씬 똑똑한 종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종들이 소위 말하는 튜터, 과외 교사가 되어서 자녀들을 가르치기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이 종의 영은 별게 아니고 악령이 아니고 마귀가 아니고 사실은 교회에 나와 앉아 있지만 자녀의 영을 받지 못하고 종의 영, 종의 삶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버지 집에 살았지만 아버지의 자녀로 살지 못하고 종의 영을 받아서 산 사람의 생생한 예를 우리에게 한 군데에서 보여줍니다. 어딘 것 같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비유의 큰 형입니다. 사실 그 비유는 탕자 비유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비유가 탕자에 관한 비유라고 한다면 탕자가 집에 돌아오면 그 비유는 끝나야 합니다. 그런데 탕자가 돌아온 얘기보다 더 긴 얘기가 뒤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비유는 두 종류의 탕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한 탕자는 집을 나간 탕자, 다른 한 탕자는 집을 나가지 않은 탕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29절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22페이지에 있는 누가복음 15장 29절입니다. 이 송태근 목사님이 이 그 성경 구절을 자막에도 안 띄우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막 열심히 찾으라 그리고 또 한 손가락으로 이렇게 어디를 눌러 놓으시고 다른 데를 펴셔서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참 시대에 많이 이렇게 근데 저도 이거 좀 이렇게 하려고 그러다가 괜히 또 뭐라고 그러실까봐 영적 돌 뭐 이렇게 깔까봐 그냥 저도 이렇게 읽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을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로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게 지금 큰아들이 둘째 아들 돌아와서 아버지가 기뻐서 잔치하는 걸 보고 툴툴거리는 장면입니다. 근데 얘가 지금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여로의 아버지를 섬겼대요. 근데 이 섬겼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노역했다는 말입니다. 고되게 일했다는 말입니다. 우리 그 중학생, 중딩들이 하는 말을 빌리면 열라 일했다 이런 소리입니다. 이게 죽어라고 새빠지게 일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왜 아들이 일을 해요? 이 시대에 주인의 아버지의 진짜 아들들은 일하지 않았어요. 일은 누구의 몫이에요? 노예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노예 일을 하고 있다고 자기 스스로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노예처럼 아버지한테 열나 내가 일만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거 왜 그럴까요, 얘가? 얘 큰애 어떤 생각 때문에 이럴까요? 얘 멘탈리티가 어떻게 돼 있길래 얘가 왜 이렇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생각이 사람을 만들어요. 얘는 지금 무슨 생각을 했냐면 큰아들은 우리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려면 나도 그 사랑에 합당한 무엇을 해야 해. 이런 생각에 꽉 사로잡혀 있는 애예요, 얘가. 그러니까 일을 해요.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죽어라고 일을 합니다. 밤낮으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은 아들에게 주어진 일이 아니었어요. 아들은 일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녀는 일하지 않아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을 해요. 왜? 일해서 뭐예요? 아버지의 관심과 호의를 얻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일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만큼 이런 일을 하면 아버지가 나를 이만큼 좋아해 주는 게 당연해 하는 일종의 거래를, 정신적인 거래를 아버지하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재밌는 말이 또 하나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내가 여로의 아버지를 섬겨, 그 뒤에 보세요. 명을 어김이 없거늘 그랬어요. 여러분, 읽지 않는 이 본문,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너무나 유명한 예화니까. 이 본문에 보면, 아버지가 명령을 하는 적이 없어요. 누구에게? 자녀들에게 명령을 하질 않아요. 명령을 한번 하기는 해요. 누구에게? 종한테 해요. 언제? 둘째가 돌아왔을 때. 뭐라 그래요? 가락지 가져오고, 옷 가져오고, 신발 가져오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 잡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첫째에게 명령하지 않아요. 둘째에게도 명령하지 않아요. 아니, 오히려 명령은 이 비유에서 둘째가 아버지한테 해요. 뭐라고 명령을 해요? 아버지한테. 유산 내놓으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돌아올 몫을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산을 달라는 얘기예요. 아버지가 눈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 보고 빨리 죽으라는 얘기. 당신 내 세계에서 없어져. 나는 오늘부로 당신으로부터 독립하고 당신으로부터 문을 딱 걸어 잠그고 나는 독립해서 나 혼자 살아갈 수 있고 난 나 혼자 그렇게 살아갈 거야 하는 선언을 한 거란 말이에요. 아버지 보고 죽으라는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그걸 명령한 거예요. 아버지는 자식들한테 명령하지 않아요. 근데 이 둘째는 뭐라고 얘기해요? 명을 어긴 적이 없대. 무슨 명을 했다고 아버지가? 아버지가 무슨 명을 했어요? 자기 혼자 만들어내는 거지. 명령했다고. 우리 아버지가 이런 명령했어 라고 자기 혼자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만들어낸 그 명령을 자기 상상으로 만들어낸 명령을 이렇게 해야 호의를 얻고 그 호의를 더 강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 그 명령을 자기 혼자 열심히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집에서 노예 새끼처럼 일을 했는데 그리고 한 번도 아버지 명령을 어긴 적이 없는데 아버지 나한테 이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나한테 지금 왜 이런 대접밖에 못 해줍니까? 하고 툴툴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 두 탕자 비유에 나오는 첫 번째 탕자, 큰 탕자와 같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질의 삶, 이런 상태, 이런 영적 상태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바로 종의 무서워하는 영을, 그것도 다시 무서워하는 영을 받은 사람이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교회에 얼마나 종놈 종년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특히 부산에 많이 있어요. 아, 물론 또 부산에 가서는 서울에 많이 있다고 가서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할 거예요. 뭐 아무도 듣는 사람은 없는데 뭐 어때? 교회 의외로 이 종들이 많다. 자녀들이 없고 다 종년들, 종놈들이 무서워가지고 벌벌벌벌 떨면서 아버지가 나 미워하면 어떡할까? 이렇게 이런 일을 해야지 좀 아버지가 이뻐하지 않을까? 이걸 더 하고 저걸 더 하고 이렇게 많이 하고 이렇게 끈질기게 하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하고 이렇게 해야 그제서야 아버지가 오, 너 뭘 좀 하는구나. 어우, 잘하는 걸 하고 자기에게 눈을 돌려줄 것처럼 생각하고 그런 이해를 통해서 그런 자기 열심을 통해서 관계가 만들어질 걸로 생각하고 벌벌벌벌 떨면서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교회에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종의 영을 받아가지고는 절대로 능력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왜? 왜? 아, 일이라고 하는 거는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나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하다 보면 나보다 더 센 놈들이 나와요. 나보다 더 잘하는 애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나보다 더 윤리적이고 더 도덕적이고 더 고매하고 더 큰 헌신과 더 큰 결단을 하는 사람들이 꼭 나온단 말이에요. 왜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겠어요? 아침에는 괜찮은 것 같아. 아유, 좀 했는걸? 내가 기도 좀 하고 오늘 큐티도 하고 성경도 외우고 어디도 나가고 예배 안 빠지고 다 뭐 좀 했는걸? 이번 주 좀 살았는걸? 근데 금방 다시 못하게 되면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잘했다, 못했다, 잘했다, 못했다 이거 왔다 갔다 하면서 다시 무서워하는 겁니다. 이런 종들의 특징이 있어요. 지가 조금 뭐가 힘이 나서 힘이 안 떨어져서 뭘 좀 하면 되게 깝쳐. 까불어 되게 막. 막 까불고 사람들 정죄하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가지 않고 십자가를 이렇게 빼서 칼처럼 남을 쑤시고 후비고 뭐 이러고 돌아다녀요. 아이, 그런데 조금 지 컨디션이 나쁘고 뭘 좀 해봐. 곧장 잠수 타고 연락 안 받고 게시판에다 이상한 글 올리고 삐쳐서 못 나온다. 뭐 말씀에 은혜가 없다. 뭐가 없고 우리 소그룹에서는 뭐가 안 되고 금방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동의하시는 그런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시는 것 같아요. 이게 어디에나 있는 게 어디에나. 교회 어디에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의 능력이, 여러분의 일이, 여러분의 결심과 여러분이 뭘 하는 것, 그것이 관계를 만들어내지 못해요. 순서가 거꾸로 돼야 돼요. 관계가 여러분을 능력의 사람들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조건 없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무작정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이 모습 이대로 받으셨다고 하는 그 확신, 그 관계가 주는 확신, 그리고 그 관계가 나의 어떠함 때문에 취소되거나 나의 어떠함 때문에 사그러들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에서 오는 그 힘, 그때 하는 일이, 그때 무엇을 하는 것이 그게 진짜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게 정말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내가 애가 넷이에요. 큰아이는 벌써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생이에요. 굉장히 어려 보이는데 사고 친 거 아닌가? 아니요, 사고 안 쳤어요. 여러분, 제가 한 몇 살쯤 돼 보여요? 30살? 예, 감사합니다. 아무튼 제가 좀 아무튼 좀 조언을 하긴 했어요. 22살 때 25살짜리 연상 여자랑 결혼을 했어요.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처음에 이제 뭐 누나 그러다가 이렇게 어느 날 늑대가 이렇게 돼서 결혼을 했어요. 지금부터 28년 전에 했으니까 좀 첨단이었죠. 그렇죠? 아무튼 제가 애가 넷이 있어요. 근데 이 아이들 넷이 한국에서 태어나서 일본을 거쳐서 지금 전부 미국에 가 있어요. 제가 한 10년 정도 미국에 살다가 이렇게 작년 연말에, 그러니까 재작년 2011년 12월 18일에 여기 부산에 들어와서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애 넷을 전부 미국에 남겨놓고 왔어요. 큰아이는 무슨 연구소에서 무슨 그 줄기세포를 연구하고 있고, 둘째 아이는 뭐 작곡을 공부하고, 셋째 아이가 디자인을 하고 있고, 넷째 아이가 국제정치를 공부를 하고 있어요. 아, 왜? 제가 좀 잘난 체를 좀 할게요, 이제부터. 꼴 같지 않아도 들어주세요. 어떡하겠어요? 우리 첫째, 어느 날 내가 얘 빨래를 개다가 미국에서 한번 운 적이 있었어요. 아, 보니까 속옷에 구멍이 나 있는 거야. 내가 고등학교 1학년 이후로 얘한테 용돈을 줘본 적이 없어요. 다 지가 돈을 벌어서 공부하고 그랬어요. 그게 뭐라 그럽니까? 그 야키토리라 그러나? 그런 집에서 일을 해서 얘 옷에서 빨아도 얘 옷에서 그 구운 거하고 그 이렇게 그 뭐라 그래? 소고기 군 냄새. 그거하고 그 야키토리 그거 뭐라 그럽니까? 그 테리야키 소스 냄새. 그게 빠지질 않았어요. 얘가 그 일본에 가서 그 좀 짧은 시간 안에 공부를 열심히 해서 뭐 우리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굉장히 명문학교라고 하는 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그것도 그냥 들어간 게 아니라 굉장히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입학식 때 생도 두 명이 이렇게 스피치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한 명으로 뽑혀서 키가 152cm를 간신히 넘어서 장애인 등록을 안 하게 된 그런 아이가 이렇게 걸어 나와서 지금 한 이 정도보다도 더 많은 분들 그 큰 강당에서 이렇게 스피치를 했어요. 엄마들, 아빠들이 갖고 있는 그 착각 중에 하나는 아이가 좋은 학교, 아니, 아이가 상급 학교를 들어가면 그 아이 인생이 상급이 된다고 믿는 그런 이렇게 맹점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아이가 제법 좋은 학교에 들어갔다니까 그냥 잘 다니고 있고 좋은 애가 되어가고 있겠지 하고 생각을 했는데 아 어느 날 엄마 아빠를 좀 보재는 거예요. 그 클리넥스를 한 통 가져오더라고요. 그 탁자 앞에 식탁 앞에 우리 둘을 놓고 여기서 얘기를 좀 하겠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울기 시작해서 클리넥스 한 통을 다 쓸 때까지 울더라고요. 얘기의 내용은 뭐였냐면 자기가 오늘까지 한 달을 학교를 못 갔다는 거예요. 왜 못 갔냐? 이지매 때문에 못 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한 달간 고민하고 엄마 아빠 모습을 보다가 얘기할까 하다가 얘기 않고 오늘 가서 그 아이를 불러냈대. 불러내서 야 내가 한 마디 얘기를 할 테니까 너 한 10분만 들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물었대요 걔한테. 너 혹시 성서라는 책을 읽어봤냐? 안 읽어봤다. 너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분을 아냐? 모른다. 너 선교사라는 말을 아냐? 모른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걔가 그랬대요. 저희 딸이. 나는 하나님을 믿는 엄마 아빠에게 태어난 사람이고 우리 엄마 아빠는 선교사라는 사람이다. 우리 엄마 아빠는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 사람들을 위하고 그 사람들에게 자기를 허락하고 아무튼 뭐 그런 얘기를 쭉 하면 신앙의 내용들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야, 내가 너 때문에 지난 한 달 동안 학교를 못 나왔는데 너는 내가 왜 학교를 못 나왔는지도 이해를 못할 거다. 그리고 그게 그런 일이었는지도 가늠을 못할 거다. 그래, 괜찮다. 상관없다. 내가 오늘 너한테 딱 한마디만 하고 집에 간다. 그리고 한 말이 뭐였냐면 우리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 성서가 증언하고 있는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사람에게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그 사람을 극진히 위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를 용서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벙쪄하는 개를 놔두고 책가방 싸들고 다시 집으로 왔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 이제 괜찮다고, 이제 괜찮다고. 엄마 아빠 아무튼 한 달간 학교 못 가서 죄송하다고. 근데 이런 일이 있었다고 이렇게 저희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게 참 굉장히 오래전의 일인데 한 2, 3년 전의 일인데 아직도 그 아이의 표정과 그 말이 제 귓전에서 맴돌아요. 저희 셋째도, 딸 셋째도, 제가 딸 셋, 위로 셋, 아들 하나, 막내가 있는데 딸 셋째도 학교에서 엄청난 이지매를 당했어요. 한 달간 정말 학교 못 가겠다고 아침마다 울어요. 그리고 한국 학교로 자기를 이렇게 트랜스퍼 시켜달라고 저한테 울더라고요. 한 달간을. 근데 그 학교를 갈 수가 없어. 돈이 없어서. 그 학교 가려면 내가 한 달 월급을 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1년 월급을 한 학기에.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참고 가라고 참고 가라고 했는데 아 얘가 도무지 안 되겠던 것 같더라고.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녁에 저희 식구들을 전부 소집을 했어요. 저희가 다 모이면 농구팀 하나가 돼요. 다 이렇게 마루에 모여서 제가 저희 셋째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 내일 마지막으로 학교를 한번 가라. 가서 걔네들이 또 그러면 또 그렇게 왕따시키고 또 그렇게 싸늘하게 너를 대하면 수업 시간에 일어나라. 일어나서 책상을 확 뒤집어 엎어버려라. 그리고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이거를 불러라. 부르고 책가방을 들고 나와라. 나머지 뒷일은 이 아빠가 책임진다. 어떻게 됐든 간에 책임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다음날 얘가 진짜 일찍 와 있는 거예요, 집에. 얼굴에 한박 웃음꽃이 가득 피어가지고 얘가 와 있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국어 시간, 거기니까 일본어 시간에 벌떡 일어났대요. 일어나서 일본은 책상이 좀 가벼워요, 이 중고등학교에. 살짝만 뒤집으려고 했는데 이걸 휙 미니까 앞으로 확 날아가더라는 게 이게. 일은 벌어졌다 싶어서 벌떡 일어나서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너희들 같은 바보들한테는 더 이상 배울 게 없어! 이렇게 소리를 질렀대요. 일본은 학생은 선생님한테 반말을 해도 선생님은 학생들한테 반말하지 않습니다. 경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김양 왜 이러십니까? 이러드리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래서 아무 말 없이 책가방을 챙겨들고 나가는데 문을 맞대는 거예요. 그 교실 문을. 김양 이러면서. 그래서 걷다 대고 비껴! 그랬대요. 그리고 집에 돌아왔어요. 아, 그런데 그날 저녁에 기적이 생긴 거예요. 얘들이, 일본 아이들이 반성문을 써가지고 이렇게 누런 그 서리봉투 큰 거 거기다가 반성문을 써서 일곱 명인가 여덟 명인가 학급 대표로 와서 저희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셋째 딸이 그 이후로 학교 짱을 먹고 우리 한국의 일진 정신을 일본에 용맹스럽게 퍼뜨리는 그 주자가 되었어요. 항상 얘 뒤에는 일본 애들이 따라다니면서 한국 신라면 뭐 이런 거를 이렇게 먹이고 그리고 그때 막 모닝구 무스맨가 무슨 마픈가 뭐 이런 것이 유행했을 텐데 그런 일본 노래 느끼한 거 대신에 한국 가요를 열심히 가르치고 아마 걔 때문에 한류가 제 막내 아들 녀석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 그 미시간의 조그만 초원 동네에 있는 아주 작은 학교에서 국제정치를 공부를 하는데 카톡 메시지가 들어왔어요. 우리 식구들을 이어주는 것은 기도가 아니라 카톡입니다. 이거 보니까 뭐냐면 아빠. 근데 저희 아들이 아빠라고 부를 때마다 제가 사실은 가슴이 좀 덜컹덜컹 하긴 해요. 이게 또 무슨 일이 있구나. 아빠라길래 왜 그랬더니 하는 말이 자기 이제 여친이 하나 생겼어요. 여친이 하나 생겼는데 자기 여친을 좀 취직 좀 꽂아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래 그런데 네 여친이 그 무슨 전공을 하는 애냐 그랬더니 간호학을 하는 애인데 금년 4월이나 한 5월쯤에 그 RN이라고 하는 그 시험을 뭐 보게 된다 그러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아빠의 그 화려한 인맥을 동원해서 이 우리 내 여친을 좀 취직 꽂아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의 부탁이니까 그러마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좀 그렇잖아. 좀 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여자아이가 참 불쌍한 아이인가 보다. 이게 어머니도 안 계시고 아버지도 안 계시고 그냥 멀리 이렇게 미국에 유학 와서 그 조그만 촌동네 학교에서 이렇게 근근히 공부하고 살아가는 말하자면 신데렐라나 뭐 장화홍련 뭐 이런 거구나 생각을 하고 좀 물어봤어. 애가 좀 그 여친애가 좀 불쌍해서 그래 아빠가 그렇게 알아는 볼 텐데 근데 그 여친의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이냐 아빠 물어봐도 되냐 그랬더니 괜찮대. 그래서 하는 말이 여친의 아버지가 신경과 의사시래. 그 순간 좀 헷갈리더라고. 그 가만히 있어봐. 아니 딸이 신경과 의사 아빠를 둔 간호학을 전공하는 딸. 그러면 우리보다 훨씬 나은데. 얘가 왜 나한테 이런 부탁을 할까? 나를 혹시 직업 소개서로 지금 알고 있는 걸까? 이 목회가 안 되면 그쪽으로라도 어떻게 이제 뻗어나가라고 하는 그런 암시인가? 내가 굉장히 좀 헷갈리더라고. 근데 아무튼 우리 아들이 정말 너무나 천연덕스럽게 신경과 의사 딸인 자기 여친의 취직 부탁을 나한테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딸 둘째 얘기를 제가 안 했는데 딸 둘째 아이가 작년 8월 9월쯤에 저한테 긴 카카오톡 메시지를 하나 보낸 게 있었어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아빠 여기 이렇게 엄마 아빠 떠나고 나서 걔는 이제 저 북가주에서 혼자 이렇게 작곡을 공부하는데 이렇게 살아가다가 보니까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힘, 버팀목, 그런 지주 이게 무엇인가를 자기가 많이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혼자 그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근데 그게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니까 아빠 다른 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싸우기도 무지하게 많이 싸웠지만 좀 싸웠어요. 아이들 앞에서도 좀 다투고 좀 그런 일이 있었어요. 뭐 목소리도 좀 높이고 저는 굉장히 인격적으로 훌륭한데 제 아내 때문에 아내가 아직 그 여기 결혼 예비 학교 이런 거를 좀 안 해서 그런지 아무튼 좀 아내 때문에 제가 좀 그렇게 좀 이렇게 주장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목소리를 높이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아무튼 걔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우리 앞에서 많이 싸우긴 했지만 다투고 의견 충돌하고 그러긴 했지만 이렇게 엄마 아빠 지금까지 두 분이 28년 동안 우리 앞에서 건강하게 살아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썼어. 그리고 그 뒤에 정말 평생 잊을 수 없는 앞으로 잊을 수 없는 그런 말을 얘가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무슨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아빠 유명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큰 일 안 해도 괜찮습니다. 엄마 사랑하고 엄마랑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사실 거 저는 그거 하나로 충분합니다. 그게 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들이 제가 저희 딸 셋과 아들 하나를 키우면서 이렇게 부딪힌 최근의 일들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가슴에 와서 절박하게 절실하게 닿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착각하지 마셔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일로 관계를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일로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하고 이런 걸 지키고 이런 일들을 하면 하나님도 나한테 이렇게 해주는 것이 마땅해.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의 정신이고 이것이 우상 숭배로 가는 근본입니다. 신을 나의 어떠함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신도 움직일 수 있다. 이게 우상 숭배예요. 이게 우상 숭배의 근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종의 영입니다. 이런 영을 받아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절대로 능력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구멍난 내의를 입고 하루 12시간씩 서서 실험을 하면서도 엄마 아빠가 다 떨어져 있는 그런 시골 한구석에서 보이는 건 사슴 그리고 다람쥐밖에 없다 그러는데 달려도 그런 게 없다는데 그런 곳에서도 견딜 수 있는 힘이 뭐냐? 이 가족의 이 스트롱 본드 이 끈끈한 거 이걸로 버티는 거예요. 이걸로. 이게 걔네들의 힘이에요. 셋째 아이가 미대 다니는데 이 레슨이라고 하는 화공약품을 다루다가 알러지가 생겼어요. 애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딱 보면서 내가 첫 번째 나온 말이 이 개새 이렇게 나오더라고. 저 욕한 거 아닙니다. 그냥 개하고 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 애를 어떻게 이렇게 되도록까지 학교에서 방치를 했나 이런 생각이 막 이렇게 막 그냥 충동적으로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저 미국에 좀 다녀와야겠습니다 해서 갔어요. 이 학교 사람들 만나러. 근데 내가 영어가 되는 사람이 아니거든. 미국에 10년 살았지만 영어가 되는 사람이 아니야. 근데 우리 딸아이 일이 걸려있으니까 영어가 막 나오는 거야. President, come out! Must have a talk! I love my Toto so much! We are mafia family! 딸의 일에 걸리니까 딸의 모습을 보니까 걔가 도덕적으로 얼마나 불려 천재 아니 그런 거 아니 그냥 내 딸이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 때문에 그 비행기 타고 날아가게 되더라고. 그리고 부모가 와가지고 에이시안 부모가 그것도 머리 이렇게 깎은 이런 부모가 와가지고 프레지던트 컴아웃 이러니까 뭐 그 뭐라 그래 레걸 패드라 그래 이렇게 노란 노트들을 들고 막 학장 부학장 딘 뭐 스쿨 딘 다들 나와가지고 이러고 있더라고. 내 영화 돼야지 뭐 똑바로 얘기를 하지. 아무튼 그렇게 막 몇 마디를 막 주워 삼켰어요. 마피아 패밀리 막 이러면서 막 그랬단 말. 아 그랬더니 그 스콜 딘이 한다는 얘기가 아 나 정말 아버지로서 널 존경한다. 야 니네 진짜 대단한 패밀리인 것 같다. 우리 딸을 불러. 셋째 딸을 부르더니 야 너 모든 듀데이스를 다 한 학기 뒤로 다 해주고 너 여지껏 들어간 병원비 너 여지껏 들어간 교통비 너 날 때까지 다 해주마. 이렇게 약속을 해주더라고. 이게 힘이에요. 이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여러분이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관계에 집중하시고 그걸 붙드시길 바라요. 거기서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나와요. 거기서 견딜 수 있는 힘이 나와요. 거기서 여러분의 현실과 오늘을 새롭게 볼 수 있게 하는 새로운 눈이 열려요. 새로운 해석 능력이 거기서 생긴다는 거예요. 이 관계, 이 순서를 거꾸로 하면 여러분 정말 큰일 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조금 남았어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종의 영과 반대가 되는 영이 하나 나오죠. 그게 뭡니까? 성령, 우리를 양자 삼게 하는 그런 영인데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어요. 첫째는 친밀함이에요. 성령 받으면 은사가 나온다. 성령 받으면 열매를 맺어야 된다. 사기치지 마세요. 그건 관계 뒤에 다 따라오는 거예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혹은 성령 열매의 아홉 가지 측면, 국면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그거 다 페이크로도 할 수 있어요. 성격이 조금 더 온유한 사람은 성령 열매 받은 것처럼 보이기가 더 쉬워요. 타고나게 자기 절제를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조금 더 사랑스럽게 보이고 조금 더 사랑 베풀기가 편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은사? 여러분, 절에서도 방언합니다. 웃지 마세요. 정말이에요. 절에서도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는 새벽기도 5시에 하지만 거기는 새벽기도가 3시예요. 우리는 기껏 100일 작정하지만 걔네들은 1000일씩 기도해요. 거기는, 그리고 임신 못하는 사람들이 가서 빌면 애가 막 쏟아져 나와요.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요. 타 종교에서도 그런 거 나온다는 거예요. 제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주셨을 때 그 영을 받은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친밀함이라는 거예요. 이런 친근함, 이게 있어야지 정말 우리가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두 번째로 이 친밀함과 아빠, 아버지, 이건 정말 베이비 토크거든요. 이건 뭐 부친, 가친, 엄친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거든요. 아빠, 본능을 시켜서 하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것하고 아주 대조가 되는 말이 바로 이어서 나와요. 뭡니까? 부르짖느니라. 우리 아이들이 아쉬워서 나를 부를 때 아빵 이렇게 불러요. 부르짖으면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부르짖는다 그랬을까? 이 말이 성서 원어에도 보면 이게 크라소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귀신 들린 애들이 부르짖는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로 쓰였어요. 왜 부르짖는다 그랬을까? 그냥 아빠라고 점잖게 부르느니라, 아빠라고 부드럽게 부르느니라 이렇게 않고 왜 부르짖는다는 말을 여기다 썼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귀신 들린 사람들을 어떻게 알아봅니까? 성경에서 얘네들이 부르짖어요. 우리도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부르짖는 것이 우리의 영적 아이디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 부르짖습니까? 예배에서 부르짖습니다. 기도에서 부르짖습니다.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지금 여기 모여서 제가 여기 강사 대기실에서 여러분 찬양하는 걸 지켜봤는데 여러분 이거 이해 못합니다. 절대로 이해 못합니다. 우리가 미친 겁니다. 저쪽에서 보면.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부르짖는 거, 한 맺힌 사람처럼, 미친 사람들처럼 부르짖는 거, 이게 우리의 선명한 아이디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왜 부르짖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사는 그 이후의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삶이 모순에 차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삶이 사실 지체가 많이 일어납니다. 머리는 저기 가 있는데 이미 돼 있는데 뭐 손발이 움직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구차하게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힘들게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오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르짖는 것, 우리가 당한 이 모순에 찬 현실과 지체가 일어나는 이런 삶, 이 중간에 끼어 있는 것 같은 이런 삶, 이런 삶을 살면서 막 부르짖을 때 사실은 요게 은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재벌가의 버르장머리 없게 자란 2세들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 기자들이 쫓아다니면서 사진 찍고 얘가 뭐 입었나, 얘가 뭐 먹었나 이런 거 스포츠 신문에 올리기도 하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정도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문화를 바꿔야 되고 문명을 바꿔야 되고 사람들과 나라들의 영적 행로를 바꾸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이 끼어있는 삶, 모순에 찬 삶, 어려운 삶, 고난받는 삶 이런 것 정도가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 이런 짐을 짊어져야, 이런 모순을 봐야 비로소 우리가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윽한 품성이, 향기가, 태도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난 안 받고 이렇게 부르짖지 않고 신앙생활 하겠다고 하는 거, 이거 다 도둑질입니다. 이게 도둑놈의 심보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여러분 생각할 거 있습니다. 귀신들이 부르짖는 거하고 우리가 부르짖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귀신들은 자기가, 귀신 들린 사람들은 자기가 뭐 부르짖는 거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부르짖는 거 모르면 안 됩니다. 우리가 뭐 부르짖었는지 알아야 해요. 여기서 열광적이고 여기서 부르짖고 여기서 애간장이 타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나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짖었는가 그거 기억 못하고 그 책임을 지지 못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일궈내겠다고 각오하지 못하면 우리도 귀신 들린 애들이랑 똑같은 겁니다. 열광적인 예배, 열렬한 예배, 위대한 헌신, 처절한 제자도, 심지가 바뀌는 제자도 다 좋습니다. 그거 여기서 외치고 그거 여기서 기도했으면 그거 기억하고 생활에 돌아가서 그렇게 살겠다고 몸부림하고 아등바등하고 쥐어짜내는 듯한 그런 자기 헌신과 자기 점검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지닌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부르짖는 것입니다. 아빠를 찾으면서 내 정체를 격렬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만만치 않은 삶의 현실 앞에 부딪혀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영예를 위해서 살고 싶은데 힘이 없는데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 하고 정말 손톱이 빠지도록 긁어대는 거, 이겁니다. 우리 아빠 앞에 나가서 우리 이웃에서 벌어지는 이 참상들을 아버지 앞에 눈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저기를 좀 바라보십시오. 아버지, 쟤네들을 좀 보십시오. 이렇게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아무 자격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아버지 앞에 나갈 때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아버지, 쟤도 양자로 삼아주십시오. 저 사람도요, 저 사람도요. 우리의 친구들도요, 저 땅끝에 있는 사람들도요, 일본 사람들도요, 저렇게 지독한 사람들도요, 저렇게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도요 하고 부르짖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운명이고 이게 우리가 나아갈 유일한 길이고 이게 성령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사람의 권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가 너무너무 쑥스러우신 분들 계십니까? 그분들 오늘 저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은 아빠라고 부르는데 친밀감이 이미 깨진 분들 계십니까? 토설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죄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 토설하시고 오늘 그 친밀감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친근하게 부르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된 사람들 이 자리에 계십니까? 더 부르짖읍시다.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달라고, 그분의 영예를 위해서 살게 해달라고, 살아도 그냥 살지 않고 죽어도 그냥 죽지 않게 해달라고, 편안히 앉아서 죽는 사람 되지 말게 해달라고.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아도 좋으니까 꿈꾸다가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다가 죽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뜨거운 심정이 땅끝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시는 그분의 눈물이 나를 움직이게 해달라고,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지금 일어서서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향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찬송 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이 찬송 부르시고 이어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한 번 더, 성령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이 안에서밖에 열 수 없는 문을 주님을 향해서 활짝 다시 한번 열어젖힙니다. 들어오시옵소서. 오셔서 제 마음의 왕좌에 오르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친근하게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관계에서 능력과 힘과 버티는 힘이 나온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빠라고 부르게 하시고 또한 부르짖게 하여 주십시오. 선명한 관계, 누가 봐도 아 쟤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딸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선명하게 부르짖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르짖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성령 안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다스려 주십시오. 굴복하고 복종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